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 연방정보 산하기관인 글로벌 미디어국 USAGM이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위해 인터넷 방어벽 우회 기술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펠 USAGM 최고 경영자는 18일 성명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인터넷 자유수단을 발굴하고 개발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개설됐으나 운영이 중단된 인터넷 자유사무소 OIF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방어벽 우회 시스템은 정보기관의 검열과 통제를 우회하여 웹사이트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마이크 펠 최고 경영자는 정보 접근을 막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며 인터넷 방어벽 우회 시스템을 최고 우선순위로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쟁 이찰 과정을 통해 시폰사와 ACI 두 곳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같은 발표는 현재 본 기관이 워싱턴 비영리단체인 자유기술기금 OTF와 관련 법적 절차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마이크 펠 최고 경영자는 6월 취임한 이후 OTF의 이사진과 경영진을 해고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려 했으나 7월 연방항소법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막아줬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미디어국은 OTF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류하고 있으며 60개의 인터넷 자유 프로젝트 중 49개가 중단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세계 항공편이 대폭 축소된 가운데 미 교통당국은 18일 미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교통부는 중국이 미국 항공기의 비행을 두배 늘리는 데 동의함에 따라 현재 일주일에 4차례 왕복 비행을 하는 중국 항공편을 일주일에 8차례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은 오는 9월 4일부터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 상하이를 오가는 비행편을 주 4회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델타 항공도 주 2회에서 4회로 중국 노선의 운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연기했다며 지금은 중국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남서부 애리조나주 유마를 방문해 연 기자회견에서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철회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미국 내 사업 매각 추진에 대해선 오는 9월 15일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5일 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점검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연기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백악관 잔디밭인 사우스론에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시민이 벨라루스에서 대중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체포 구금됐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정치 분석가로 활동하는 44세 비탈리 슈쿨리아로브 씨는 지난 7월 29일 고향인 벨라루스에 방문했다가 체포됐습니다. 벨라루스 당국은 슈쿨리아로브 씨가 야권 대통령 예비 후보였던 세르게이 티아노프스카야를 위해 일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집단적 행동을 조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슈쿨리아로브 씨의 변호사는 VOA에 그의 체포는 혁명을 꾀하려는 외국인이라는 루카셴코 정권의 그림에 이상적으로 들어맞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시위대 배후에 외국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슈쿨리아로브 씨는 야권 대선 후보 유세에 참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선거 전 정권에 비판적인 글을 쓴 이유로 처벌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19일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성명에서 전 세계 취약계층의 고통을 끝내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인도주의 분야 종사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높이셨습니다. 또 미국이 세계 최대의 인도주의 후원국가로서 지난 2019년 약 92억 5천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세계 위기 대응 조정을 위한 촉매 역할을 지속하는 한편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폭격기 6대가 미한연합훈련에 맞춰 한반도 근해를 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북한 등 지역 핵심 위협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 초기 단계에 요격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 미사일 방어국장이 밝혔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전쟁을 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북핵 위협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새벽에 황해도 지역으로까지 비가 확대돼 개성과 강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북한 전역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강수량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예보돼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삼지연이 13도, 평양과 남포, 황해도 지역이 24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이 17도, 개성과 사리원이 30도로 특히 강원도와 함경 남북도 자강도 지역은 어제보다 5에서 11도 정도 낮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폭격기 6대가 미한 연합훈련 시작에 맞춰서 한반도 근해를 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군이 추구하는 순환 배치 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강화 차원의 훈련을 본격화하면서 중국과 북한 등 지역 핵심 위협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부에 따르면 B-1B 전략 폭격기 4대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2대 등 6대의 폭격기가 지난 17일 하루 동안 미국 본토와 괌에서 출격해 대한해협과 일본 인근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B-1B 2대는 미국 텍사스 다이스 공군기지에서, 다른 2대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각각 출격했고, B-2는 최근 배치된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출발해 일본 근해까지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이스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1B 2대는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J 전투기와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이 훈련엔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있던 F-15C 전투기 4대와 F-35P,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항모타격단 FA-18 슈퍼 호넷 전투기도 참여했습니다. 미 공군은 이번 임무는 언제 어디서든 전 지구적으로 전투사령부 지휘관들에게 치명적이고 준비된 장거리 공격 옵션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18일 시작된 미한 연합훈련의 즈음에 이처럼 미군 폭격기 6대가 동시에 출격한 데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한연합사령관은 앞서 이번 미한연합훈련이 연합방위태세 검증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국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미한연합훈련과 일치된 시기에 한반도 부근에서 이루어진 훈련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세 곳에서 이렇게 동시적으로 연합훈련 시작에 맞춰가지고 폭격기가 동시에 출격해서 한반도 인근을 이렇게 모여서 미국의 어떤 타격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대북 경고로만 보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이례적으로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선전 매체가 통상적 수준의 반발 기사를 내보내긴 했지만 북한 당국 차원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번 폭격기 출격이 북한을 특정한 훈련이라기보다는 미군이 추구하고 있는 순환 배치 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강화 차원의 훈련을 본격화하는 신호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1차적으로 견제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그냥 특정 위협이 아니라 지역적인 위협에 대한 대비로 보는 게 더 맞긴 해요. 지금 이 동아시아 지역에는 중국과 북한이 핵심 위협이니까 유사시 이렇게 전력 전개를 할 수 있다라는 훈련을 지금 계속 하는 거죠.
케네스 월즈바흐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이번 폭격기 출격과 미일 연합 훈련에 대해 미군의 장점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동맹국과 통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며 이러한 동시 임무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구를 보장하는 임무를 지원하고자 아군을 신속히 배치하는 광범위한 옵션을 제공하는 능력과 태세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화상 세미나에서 역동적 전력 전개, DFE와 같은 새로운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전구들에서 더 많은 순환병력 배치를 계속 추구하고 싶고 이는 미국이 전 세계의 도전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더 큰 전략적 유연성을 주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언급한 DFE 개념은 중국과 러시아 등 적성국이 미군의 작전과 전력 투사 계획을 예측할 수 없도록 불확실성을 높인 전력 운용 개념입니다. 미군 전력을 한 곳에 붙박이로 두는 그간의 전략에서 벗어나 전 지구적으로 유연하게 이동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을 비롯한 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 초기 단계에 요격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 미사일 방어국장이 밝혔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최대한 먼 곳에서 보다 빠르게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존 힐 미국 미사일 방어국장은 18일 북한 등 적의 미사일을 부상 단계에서 레이저 등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이용해 요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Fast game. So that means whatever you're using for boost phase has to be there. And so if you look at a North Korean geometry for a trajectory that's coming to the United States, I'll leave this as a exercise for the student to figure out where if you're in an aircraft.
힐 국장은 이날 헤리티지 재단이 주관한 미 본토 미사일 방어의 현 주소 토론회에서 미사일 방어국이 고고도 고출력 지향성 에너지 요격 장비 개발에 일정 시간을 투자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란 전자기파 또는 레이저 등의 입자를 한 곳에 집중시켜 고출력 에너지를 발사함으로써 표적을 무력화하는 신개념 무기체계입니다. 힐 국장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예로 들면서 미국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궤적의 구조를 고려해 운용요원들에게 어느 곳에 지향성 에너지 요격장비 탑재 항공기를 위치시킬지 훈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향성 에너지를 이용한 초기 단계 미사일 요격은 적 미사일에 대한 방어가 미국 본토에서 최대한 먼 곳에서 보다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지향성 에너지 기술로는 적 미사일 발사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요격용 항공기가 위치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적의 대공방으로부터 취약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힐 국장은 따라서 국방부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지향성 에너지 요격 장비의 크기와 무게를 줄여서 보다 높은 고도에서 고출력 에너지가 표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적 미사일 발사 초기부터 종말 단계에 이르기까지 보다 촘촘하게 배치된 미사일 방어망을 통해 적 미사일 요격 기회를 높임으로써 본토 방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미 본토 등에 배치된 44기의 지상발사 요격체와 향후 배치될 차세대 요격체 NGI를 포함해 총 64기의 요격체를 육상 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상에서 운용되는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지상 SM-3 블록2A 요격체,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조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힐 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적 미사일 위협이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urrent fleet today deals with the threat as we understand it today, right? But again, getting to the next generation interceptor will never be fast for anybody. I'm probably the most impatient guy on the planet when it comes to that.
적 미사일 진화 속도에 맞춰 미사일 방어 역량을 발전시키려 하지만 현재 가진 기술을 실전 배치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적 위협을 상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겁니다. 힐 국장은 개발 업체 간 경쟁 등을 통해 차세대 요격체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가 2028년으로 발표한 첫 배치를 더욱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장관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북한과 전쟁을 했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북핵 위협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하면 과거의 대북 정책으로 회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더라면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했을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 내셔널 프레스클럽이 주최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론에 동의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대통령의 발언이 터무니없다고 답했습니다.
Statement by the president is ridiculous. What he's referring to is conversations he had with outgoing President Obama during the transition, where Obama told him by not just Trump's.
볼튼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인수인계 과정에서 나눈 대화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트럼프 당선인에게 북한이 아마도 직면할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며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빠른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볼튼 전 보좌관이 직접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공개한 대화 내용에 전쟁 언급은 없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대북 정책에 실패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오바마 정권이 8년 동안 대북 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에 인수인계 당시인 2016년 말에 북한 문제가 그토록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북핵 위협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 hope we finished two plus years of fanciful diplomacy. Chasing the idea that this, again, this 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Trump and Kim Jong-un would produce.
볼튼 전 보좌관은 대통령과 김정은의 개인적 관계가 핵 위협을 해결할 것이라는 2년 이상의 환상 속의 외교가 끝났길 바란다며 이런 환상을 쫓는 동안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고도화했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보다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최근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의 협상 전후 상황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볼튼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과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경우 과거의 대북 정책으로 회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큰 틀에서 동맹을 더 중시하고 협상을 통해 북한과 주고받기를 모색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이 트럼프 대통령 방식보다 나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미 군사안보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전 세계 40명의 북한 전문가들에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주제로 기고문을 받았습니다. 18일 현재 9명이 답변한 가운데 이 중 5명이 동맹 중시를 언급했고 7명은 북한과 협상을 통한 주고받기를 예상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북한의 핵무기와 핵시설을 해체하고 이에 상응해 북한의 안전보장과 경제지원, 관계 정상화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북한과 고위급 실무회담을 추진하며 정상회담을 통해 최후 승인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와 수 김 연구원은 차기 미국 정부가 북한과 협상 과정에서 당근과 채찍을 결합한 전략을 써야 한다며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고위급 북한 관리의 미국 방문을 당근으로 쓰고 제재 강화를 채찍으로 쓸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동맹 강화를 강조한 전문가 중에는 조셉 나이 하버드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나이 교수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협상 패키지를 시도할 수 있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에 실패하면 미국과 한국은 당황하지 말고 북한의 변화가 올 때까지 국방력을 강화한 채 평화를 유지하고 있으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나 미한동맹 약화 등의 조치는 북한의 손에 놀아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현재 미국의 도덕적 권위가 실추되고 정부 조직에 대한 불신이 있으며 동맹이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뒤로 제쳐두고 동맹 간 신뢰를 복구하고 재래식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켈리 한국 부산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정책은 트럼프 이전으로 재빨리 돌아갈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남북한이 대치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 변화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케이토 연구소의 테드 카펜터 선임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이 핵 순결로 돌아가길 촉구하는 수십 년간 지속된 헛되고 아무 소득 없는 정책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바이든 후보의 경우 또 다른 미북 정상회담 전 북한의 의미 있는 핵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하지만 북한이 이에 응할 리 없다는 점에서 미북 간 긴장 완화 가능성은 트럼프 정부 때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 육군부가 최근 보고서에서 밝힌 북한의 핵 보유 추정치는 실험용 경수로가 제대로 갖춰졌을 경우 가능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매년 6개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갖추었다는 육군부의 평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18일 미 육군부의 북핵 추정치가 과장된 것이란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최대 60개 핵폭탄을 보유하고 해마다 6개를 추가할 능력이 있다는 육군부의 평가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should not expect that there's a high probability that this big number, 60 bombs and 60...
북한은 현재 핵물질 생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North Korea has also currently some problems with th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As we know, you know, the reactor in Yongbyon, which produces plutonium.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영변의 원자로는 노후한 데다 새로운 실험용 경수로 건설은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영변에서 경수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 역시 없다며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새로운 플루토늄을 생산하려면 앞으로 몇 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not seen any substantial construction work going on in Yongbyon. So new plutonium is really years away.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또 높은 수준의 공장 시설과 제조 기술, 전력을 필요로 하는 고농축 우라늄의 경우 북한이 핵무기 5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핵물질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소장은 북한이 2020년에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자신의 지난 2014년 추정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실험용 경수로가 2018년 무렵까지는 완공될 것을 가정한 것이었고 그 경우 2년 반 정도가 지나면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는 겁니다.
I assume that the light water reactor would be operational.
올브라이트 소장은 그렇게 되면 북한은 한 해 5개에서 6개의 새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며 경수로가 제대로 돌아갔을 경우 3년 새 15개에서 80개의 핵무기가 생산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수로는 작동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매년 6개의 새 핵무기를 생산할 것으로 추산하는 건 현실적으로 많다는 지적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육군부의 이번 보고서는 전시 상황에서 현장의 병사들이 북한의 작전에 대해 이해하고 대비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at they can be prepared if there is a war.
북한이 최대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시중에 공개돼 있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라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 다양한 기관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30개에서 60개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IAEA and different things, you know, there's estimates between 30 and 60. Really.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 숫자가 아니라 북한이 실제로 그것을 이용할 것인지 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여부라고 맥스웰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이 적게는 20개에서 많게는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스웨덴 외교부 산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달 발표한 세계 군비와 군축, 안보에 대한 2020년 연감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를 30개에서 40개로 추정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국가안보 분야에서 활동한 전직 고위관리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을 비판하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대의원들이 전당대회 둘째 날인 18일 공개 투표를 통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투표에서 후보 지명 기준인 대의원 과반을 확보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날 투표는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 미국령 등 총 57개 지역 대표가 각각 화상으로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중 지명자를 밝히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정강도 채택됐습니다. 민주당 정강위원회가 지난달 27일 확정한 91쪽짜리 2020 정강엔 대북 정책에 관한 당의 4개의 기본 입장이 명시됐습니다. 민주당은 정강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동맹국들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그들의 영내 호전성이 가하는 위협을 제한하고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공조된 외교적 캠페인을 재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하고 북한 정권이 끔찍한 인권유린 행위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정강에서 전반적으로 전통적 동맹을 재건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하는 내용의 대외 정책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핵 위기 와중에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극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고 했다며 동맹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우리의 파트너를 폄하하고 동맹국 간 긴장을 조장하는 대신 일본, 한국, 호주를 포함한 역내 주요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전당대회에선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 지원 연설에 나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국가 안보 분야에서 활동했던 전직 고위 관리들도 이날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비판하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존 케리 전 장관은 이날 화상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호의적인 사명이 아니라 실수의 연속이라며 그는 우리의 동맹국 간 갈라서고 독재자들에게 러브레터를 쓴다고 주장했습니다.
When this president goes overseas, it isn't a goodwill mission, it's a blooper reel. He breaks up with our allies and writes love letters to dictators.
이어 미국은 비웃음거리가 아닌 존경받는 대통령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4년 민주당 대선 후보이기도 했던 케리 전 장관은 또 바이든 전 부통령은 핵무기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보다 나은 재건을 위한 도전 혹은 테러리즘, 특히 기후변화 등 전 세계 어떤 문제도 국가를 화합시키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oe understands that none of the issues of this world Not nuclear weapons, not the challenge of building back better after COVID, not terrorism, and certainly not the climate crisis. None can be resolved without bringing nations together.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활동한 공화당 인사인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도 이날 바이든 전 부통령 지원 연설에 나섰습니다. 파월 전 장관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그는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하고 적국들에 맞설 것이라며 그 반대의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oe Biden in the White House, you will never doubt that he will stand with our friends and stand up to our adversaries, never the other way around.
또 바이든 전 부통령은 독재자와 폭군의 아첨이 아닌 우리의 외교관과 정보당국을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그가 취임 첫날 미국의 리더십과 우리의 도덕적 권위를 복원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기후변화에서 핵 확산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위협하는 위험들을 다루는 데 필요한 동맹을 재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과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대행 등 7명의 외교안보 전직 고위관리들이 영상을 통해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외정책을 지지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평양 주재 외교관들을 일시적으로 철수시키고 스톡홀름에서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평양 주재 외교관들과 국제기구들의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18일 평양 주재 대사관 직원들이 스웨덴으로 돌아왔다고 확인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이에 따라 스톡홀름, 즉 스웨덴 외무부에서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웨덴은 스톡홀름 주재 북한 대사관과 평양 현지 직원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최근 외교관들과 국제기구들의 상황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여행과 외교 우편물 수령의 어려움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부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스웨덴이 관련 사안들에 관해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평양 주재대사관의 직원들이 스웨덴으로 돌아간 이번 사례는 인력 교대를 하기 위한 통상적인 과정의 일환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요아킴 베리스트렘 북한 주재대사는 휴가 중이며 북한에 파견됐던 다른 외교관들은 새로운 자리로 이동 중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라는 것입니다. 베리스트렘 대사의 평양 복귀 시점을 묻는 VOA 질문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은 베리스트렘 대사가 복귀가 가능할 때 돌아갈 것이라며 이 문제를 포함해 북한 당국과 기능적이고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는 스웨덴 외교관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외무부는 평양 대사관 인력 철수의 정확한 시점과 경로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미국 매체 NK뉴스는 17일 평양 대사관 인력이 지난주 신의주 단둥의 북중 국경을 통해 육로로 북한을 떠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17일 VOA에 평양 주재 외교관들이 휴가를 가거나 다른 자리로 옮기기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은 1973년부터 북한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은 북한에서 미국을 위한 영사 업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지다 겸입니다.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여행 제한이 실시된 이후 서방 국가들의 평양 주재 외교 공관 인력 철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웨덴에 앞서서 영국과 독일 등이 평양의 대사관을 폐쇄한 바 있습니다. 지다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웨덴 외무부가 평양 주재의 그 외교 인력을 잠정 철수한 배경 어떤 겁니까?
스웨덴 외무부는 이런 조치가 특별한 것은 아니며 정상적인 절차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평양 주재 외교관들이 새롭게 보직을 받았고 유아킴 베리스트렘 대사는 휴가 중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스웨덴 외교부에서 평양 주재 공간을 운영할 계획이고 베리스트렘 대사의 복귀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이에 대한 북한 당국과 논의 중이라는 점은 이번 조치가 특별하지 않다는 설명과는 다소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휴가와 인력 순환 배치 외에 스웨덴 외교부가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이 있다는 건가요?
스웨덴 외교부는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따른 국경 봉쇄와 여행 제한을 이번 결정의 직접적 배경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VOA 보낸 서면 답변에서 관련성이 있음을 암시했을 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때문에 외교관들과 국제기구들의 상황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 코로나 사태 와중에 외국 정부가 평양 주재 공관의 인력을 철수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아닙니다. 독일, 영국, 스위스, 프랑스 등 4개 유럽 국가들이 올해 비슷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서 독일과 영국은 3월과 5월에 각각 평양 주재 대사관 인력을 모두 본국으로 철수하고 운영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3월 평양주재협력사무소를 임시 폐쇄했고 스위스 외무부사나 개발협력청 평양사무소는 같은 달 최소 인원만 남기고 대북지원 프로그램도 대부분 중단했습니다.
독일, 영국, 스위스, 프랑스. 이들 나라가 이런 결정을 했던 배경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의 일환으로 북한 당국이 시행 중인 국경 봉쇄와 여행 제한 조치를 직접적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말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육해군 국경을 모두 봉쇄하고 교통편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의 북한 입국도 완전히 차단한 바 있습니다.
저 외교관들은 빈 협약에 따르지 않습니까? 그 직무 수행을 위한 특권과 또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요.
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이 빈 협약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독일 외무부 당국자는 18일 VOA에 평양 주재 대사관 임시 폐쇄는 북한 당국의 출입국과 여행 제한 등 빈 협약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조치 때문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1980년 10월 빈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네. 스웨덴과 영국, 독일 등이 이 평양 주재 대사관에 대해서 취한 조치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브뤼셀 자유대학교 유럽연구소 라몬 파체코 파르도 한국학 석좌 교수는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럽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독일과 영국이 대사관을 잠정 폐쇄한 데 이어 유럽 내 중상위 위치를 차지하는 스웨덴이 대사관 인력을 임시 철수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과의 외교관계가 미미한 북한의 국제사회 입지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사관을 둔 나라는 25개 나라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유럽 국가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서 북한에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의 여행 제한 등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입니다.
I think it's really the message in that from their perspective.
자국에 북한 대사관을 두고 있는 이들 나라가 관할권 내 북한 외교관을 대상으로 한 여행 금지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북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들만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유럽 국가들이 평양 공간을 다시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독일 외무부 당국자는 18일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대사관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영국 외교부 대변인도 VOA에 평양 주재대사관의 원활한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되는 대로 평양의 인력을 재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다겸 기자와 함께 유럽 국가들의 평양 주재 공관 임시 폐쇄와 인력 철수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국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내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양 정치국원은 서훈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와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강민석 한국 청와대 대변인은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곧 한국을 방문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초청으로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부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서훈 실장과 양 정치국원은 오는 22일 회담할 예정입니다. 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 정치국원의 방한은 2018년 7월 비공개 방한 이후 2년여 만입니다. 또 서 실장이 국가안보실장 취임 후 양 정치국원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 대변인은 서훈 실장과 양 정치국원은 22일 오전 회담에 이어 오찬 협의를 통해 한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협력, 고위급 교류 등 양자관계, 한반도와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회담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 방한 문제도 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양국은 신종 코로나 사태가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 주석의 방한이 적절한 시기에 성사될 수 있게 협의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애초 올해 상반기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다가 신종 코로나 사태로 미룬 상태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또 올해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 정치국원의 이번 방안으로 시 주석의 방안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양 정치국원의 방안은 시 주석 방안에 대한 한국 내 일부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신종 코로나에 대한 중국 책임론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내 일각에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 내에서도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 대해서 약간의 부담은 있거든요. 그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그런 것을 조금 잠재우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보이죠.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박사는 양 정치국원 방한 중 시 주석 방한 일정과 의제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 박사는 미국과의 갈등이 군사 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증폭되면서 중국이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면서도 중국이 원하는 수준의 관계 강화를 선뜻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서 실장과 양 정치국원 간 탐색전도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뭐 한국으로서는 북한 문제를 푸는데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중국에서 계속 시진핑 주석에 한국 방문을 요청하고 있고 또 경제협력 강화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계속 외면만 할 수는 없는 그 미국과의 협력을 깬다랄까요? 뭐 그런 합의를 할 거로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서 실장과 양 정치국원의 회담 장소가 서울이 아닌 부산으로 잡힌 것과 관련해 중국 측의 일정과 희망사항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한국 내 신종 코로나 확산 문제와 회담 장소 결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탈북민 교류 프로그램이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탈북대학생 48명이 혜택을 받았던 한미 대학생 연수는 선발을 중단했고 미 국무부의 대표적인 국제방문자 리더십 프로그램도 재개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수십 명은 해마다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미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방문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연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한국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은 17일 VOA에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에서 최대 18개월간 어학연수와 인턴을 할 수 있는 한미 대학생 연수 참가자 선발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한 차례 선발 일정을 보류한 끝에 지난달 31일 참가자의 안전을 고려해 올해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지난 2008년 미한 정상이 합의한 뒤 이듬해부터 시작한 한미 대학생 연수 웨스트는 한국 대학생 수백 명이 미국에서 적어도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어학과 인턴, 여행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립국제교육원 국제전략팀 관계자는 VOA에 이 프로그램에 선발돼 미국에서 연수를 받은 한국 내 탈북 대학생은 지난달 말 현재 4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북 대학생들은 지난 2011년 5명을 시작으로 해마다 미한 정부의 장학금을 받아 미국을 찾았지만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기회가 사라진 겁니다. 미국 정부의 대표적인 공공외교 프로그램인 국제지도자 프로그램도 5개월째 중단돼 탈북민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미 국무부 교육문화국은 지난 3월 언론 보도문을 통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여행경보와 주의보 격상을 반영해 모든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한 뒤 아직 재개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무부 교육문화국 관계자는 18일 VOA에 국무부의 교류 프로그램들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재개 여부 검토 사안도 다양하다며 하지만 프로그램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탈북민 프로그램 재개 여부에 대해선 모든 프로그램이 각국에서 실현 가능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환 프로그램 재개 검토와 관련해 미국 희은지 공관, 국무부 동료들과 상황을 긴밀히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1940년부터 시작한 국제 방문자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에서 22만 5천 명이 연수했고 이 가운데 전현직 국가 지도자 500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미 공공외교자문위원회는 올해 보고서에서 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미한 교류 프로그램에 지금까지 탈북민 150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탈북민들은 북한 내부의 가혹한 현실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대변인들이라며 탈북민들에 대한 교류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국제 방문자 리더십 프로그램 연수를 받은 탈북민 중 일부는 과거 VOA에 귀한 체험을 했다며 더 많은 탈북민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한 요덕관리소 출신 강철한 북한 전략센터 대표입니다.
저게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경험이었고 좀 더 많은 탈북자들, 또 탈북 북한에서 온 리더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경험을 해서 어떤 선진화된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 경험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맞이할 북한의 변화, 이런 이제 북한의 민주주의 어떤 그 학습이라든지 또 경험들을 우리가 전수하는데 상당히 저는 그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올해 탈북민들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를 잇는 학술 교류 프로그램인 풀브라이트 프로그램도 일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한미교육위원단 관계자는 17일 VOA에 지난해 선발된 탈북 학생 2명 중 1명이 올해 1월부터 미국에서 영어 연수를 받고 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조기 귀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을 포함해 탈북민 총 11명이 장학생으로 선발돼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거나 졸업 후 귀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간단체들의 탈북민 관련 교류 프로그램도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모두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한국 내 탈북 대학생들을 선발해 워싱턴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는 한인 나눔 운동은 올해 프로그램을 내년으로 연기했다고 BOA에 밝혔습니다. 이 단체 나승희 대표입니다.
원래 4월 초에 한 금년 참가자들 다 선발해놓고 15명 선발해놓고 준비를 한창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미국에서는 좀 더 심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연기가 됐습니다. 굉장히 그 참 아쉬운 마음인데 그래도 내년엔 꼭 되겠지 하고 지금 희망을 가지고 준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탈북민 대안학교인 두리아나 국제학교도 매년 여름 진행해온 미국 방문 프로그램을 올해는 취소했다고 BOA에 밝혔습니다. 탈북민들은 미국을 체험하고 세계관을 넓힐 소중한 기회가 사라져 매우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탈북민 출신의 미 공무원으로 미국을 찾는 탈북 대학생들에게 자원봉사와 멘토 활동을 하는 조성호 씨입니다.
뭐 인권 활동이라든지 혹은 북한에 가서 관련돼서 일을 하려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답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정권 안에서 뭐 이제 무슨 지원도 많이 끊기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와서 이제 또 뭐 넘어졌을 때 쉬어가라고 이런 경우에서 미국 같은 나라당 와서 다른 나라들당 어떻게 하는지 배울 수 있으면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배우는 단계 이런 거는 좀 러닝 스테이지로 잡고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제 그런 왕래마저 끊어지니까 네, 그런 기회마저 사라지니까 굉장히 답답해 할 것 같아요.
국무부와 민간단체들은 인적 만남이 계속 어려워질 경우 온라인을 통한 원격 화상 모임을 장려하고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종료돼 교류 프로그램이 가능한 한 빨리 재개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새벽에 황해도 지역으로도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개성과 강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북한 전역에 다시 비가 내립니다. 강수량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예보돼 있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신의주와 수풍 지역이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24도, 양덕이 23도.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가 떨어져서 평안북도 지역은 26도에 머물겠고 평안남도는 남포가 29도, 평양이 28도입니다. 자강도 흐리고 비 내립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18도, 희천은 23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 떨어집니다. 희천이 26도, 강계가 25도, 중강이 24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개성은 오늘 구름만 많이 끼겠지만 나머지는 흐리고 비 내립니다. 또 용현과 개성 지역은 약간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해주가 28도, 개성과 사리원은 30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강원도, 원산에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장전과 평강은 오후에 비 내립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는 22도, 평강은 21도.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 떨어져서 원산과 장전 25도에 머물겠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입니다. 흐리고 비 내리겠고 장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붑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성진 김책은 6도가 더 떨어져서 23도, 장진은 20도, 청진은 22도, 함흥은 어제보다 11도가 떨어져 23도입니다. 양강도입니다. 흐리고 비 내립니다. 풍산 김영곤의 아침 최저는 17도, 해산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이 17도, 풍산 김영곤이 23도, 해산이 22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흐리고 비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8월 20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2017년 이래 신장 자치구의 위구르, 카자흐 소수인종, 키르기스와 여타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박해를 강화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소수민족 박해는 지난 2016년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었던 천취안고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당서기로 임명된 이래 한층 심해졌습니다. 또 천취안고는 신장 생산 건설병단 책임자를 지냈습니다. 신장 생산 건설 병단은 경제와 준군사 활동을 병행하는 기관으로 중국의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으며 신장에서 여러 정부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천취안고는 신장에 오자마자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들을 겨냥해서 광범위한 감시와 구금, 그리고 사상주의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수십만 명의 위구르족과 카자흐 소수인종, 키르기스 소수민족들이 법규 위반으로 체포 구금됐습니다. 이들은 수염을 길렀다든지 술을 마시기를 거부하는 이유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에서 고초를 겪는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신장자치구에 대한 끔찍한 인권유린의 책임이 있는 천취안고 당서기와 왕민산 신장공안국 국장, 주아이른 신장공산당 고위간부를 제재했습니다. 또 후리우준 전 공안국 간부, 선진동 신장생산건설병단 전 당서기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 재무부는 신장공안국과 신장생산건설병단을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의 제재는 행정명령 13,818호에 따른 것으로 이는 글로벌 마그니스카이 인권보호법에 근거한 겁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사람은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됩니다. 미국은 중국 모든 사람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신장 위구르족과 다른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인권유린은 세계의 오점이라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최근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계속되는 박해와 강제 구금, 감시, 강제 노동, 강제 산화 제한, 강제 인체정보 확보와 분석 등 소수민족을 겨냥한 박해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오늘날 우리는 원칙에 따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VOA 사기뉴스입니다. 미국이 19일 아랍에미레이트 UAE 기업 두 곳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UAE의 파르티아 화물사와 FZC사를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제재 대상인 이란의 마한에어 항공사에 핵심 부품과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재무부는 UAE에 거주하고 있는 이란 국적의 아민 마흐다비를 파르티아 화물 실소유주 혹은 운영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재무부는 이들 기업이 물질적 지원을 통해 마한 항공이 이란 정부를 지지할 수 있게 도와줬다고 밝혔습니다. 그 예로 테러법이 시리아로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치명적인 물품을 시리아에 운송했으며 최근에는 이란 기술사와 기술 장비를 베네수엘라로 옮기는 데 도움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미국은 계속해서 이 항공사를 지원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파르티아 화물과 마흐다비는 미국의 제재 이외에도 불법 수출 등 범죄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타이완이 19일 중국 해커들이 타이완 정보기관을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사이버안보 조사당국은 이날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 그룹이 최소 10개 이상의 타이완 정보기관과 정보 관계자 이메일 계정 6천 개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우 치아정 사이버안보 조사국 조국장은 중국 해커 그룹이 2018년부터 정보기관과 정보 제공기관에 침투하고 있었다며 중요한 정보 문서와 자료를 탈취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정보 자료는 유출됐을 수 있다며 이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우 부국장은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블랙테크와 다이도어 해킹 그룹이 이번 해킹에 연루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를 통해 타이완 기업이나 개인이 이들 중국 해커 그룹을 도왔는지 여부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정보 산하기관인 글로벌 미디어국 USAGM이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위해 인터넷 방화벽 우회 기술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팩 USAGM 최고 경영자는 18일 성명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인터넷 자유 수단을 발굴하고 개발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개설됐으나 운영이 중단된 인터넷 자유사무소 OIF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방화벽 우회 시스템은 정보기관의 검열과 통제를 우회하여 웹사이트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마이크 팩 최고 경영자는 정보 접근을 막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며 인터넷 방화벽 우회 시스템을 최고 우선순위로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쟁 이탈 과정을 통해 시폰사와 ACI 두 곳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같은 발표는 현재 본 기관이 워싱턴 비영리 단체인 자유기술기금 OTF와 관련 법적 절차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마이크 팩 최고 경영자는 6월 취임한 이후 OTF의 이사진과 경영진을 해고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려 했으나 7월 연방항소법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막아섰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미디어국은 OTF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류하고 있으며 60개의 인터넷 자유 프로젝트 중 49개가 중단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세계 항공편이 대폭 축소된 가운데 미 교통당국은 18일 미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교통부는 중국이 미국 항공기의 비행을 두 배 늘리는 데 동의함에 따라 현재 일주일에 4차례 왕복 비행을 하는 중국 항공편을 일주일에 8차례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은 오는 9월 4일부터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 상하이를 오가는 비행편을 주 4회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델타 항공도 주 2회에서 4회로 중국 노선의 운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21일 이틀 일정으로 한국의 두 번째 도시인 부산을 방문합니다. 강민석 한국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양제츠 위원이 서훈 국가안보실장 초청으로 20일부터 22일까지 부산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훈 실장은 양제츠 위원과 함께 북한 문제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협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